SBS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방법은 sbs.com.au/korean을 접속하시면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법무법인 서정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는 정동철 변호사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정동철 변호사님과 2018 호주 비자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이 작년에 발표된 457 비자의 폐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8년 3월부터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 부활절 연휴가 끝나고 근무에 복귀한 첫날인 4월 19일에 네. 발표가 되었죠. 그야말로 부활절 쇼크라고 할 만한 정도의 어떤 발표였습니다.
네.
더군다나 보통 그 이민법 관련된 발표는 이민성 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말콤 턴블 총리가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네. 이 457 비자 폐지를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도 예상을 하셨나요? 충격적이셨어요?
아니죠. 저는 네. 뭐 부활절 연휴 끝내고 굉장히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했다가 네. 이 발표를 아주 듣고는 정말 뭐 폭격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죠.
네.
왜 그러냐니까 457 비자가 폐지됐다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2018년 3월부터 새로운 취업 비자인 TSS가 시행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둘 다 동일한 그 취업 비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457 비자 폐지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받는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네.
또 취업 비자를 통해서 취업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어떤 기준들이 엄청나게 이제 바뀐 것이 사실 큰 문제거든요.
네. 457 비자는 사실 단기 기술 취업 비자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TSS는 Temporary Skill Shortage. 그러면은 임시 기술 부족 비자인가요?
그렇죠.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직종 명단을 도입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 차등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직종 골품제다. 그래서
이제 등급을 따지는 제도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두 가지 네. 직종 명단이 있는데 하나는 그 단기 기술 직종 명단이고
네.
다른 하나는 어감이 약간 묵직한데
네.
중장기 기술 직종 명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단기 기술 직종 명단에 보통 일반적인 직종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민으로 보면 굉장히 역량가가 부실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단기라는 말처럼 일단 취업비자 승인 기간이 2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을 1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년에서 1년이면 4년이 지나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렇죠.
기사인가요?
한번 네. 승인하면 이제 2년이 최대한 기간이고
네.
한번 연장될 수 있으니까 2년, 2년에서 4년 비자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년 취업만 가능한 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이렇게 단기 직종에 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받더라도 그 취업 비자를 통해서 고용주 지명 영주권으로 진행하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경력이 많거나
네.
그 기술 수준이 높거나 영어를 잘하더라도 내가 신청하는 직종이 단기 기술 직종에 속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457 비자는 사실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457
네.
비자만 받기만 하면 사실 2년 정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영주권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 중장기 기술 직종에 속하지 않으면 그 취업 비자를 통해서 취업 영주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사실 영주권을 받으려면 호주 네. 이민을 하려면 이 중장기 직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어떤 직종인가요?
중장기 직종에는 그 대부분
네.
그 전통적인 기능 직종 그러니까 뭐 타일러나 용접공 같은
네.
이런 직종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네.
또 의료나 이제 건설
네.
그리고 IT 관련해서
네.
전문 직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엔지니어라든지
네.
그 뭐
의사 간호사
의사 네. 간호사 그리고 IT 전문 직종들 이런 직종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일반적인 직종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청하는 직종이 중장기 직종에 속해 있으면
네.
일단 취업 비자가 4년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리고 3년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현행 457처럼
네.
그 취업 영주권 신청도 네.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이 중장기에 속하는 이 직종들이 좀 접근성이 네. 어렵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제가 뭐 이제 중장기 직종 리스트에서
네.
우리 일반적으로 한인 사회에 그 중소 사업자들이 스폰서할 수 있는 직종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몇 개 안 돼요.
그
회계사나 뭐 자동차 정비사,
네.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
네. 네. 타일러, 용접공,
네.
그 주방장 정도.
네.
예, 그나마 이제 뭐 요식업체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네.
주방장은 그러니까 셰프죠, 셰프.
네.
그러니까 중장기 직종에 속해 있다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던져주고 있죠.
그런데 네. 이 직종이 또 변경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 직종이 이제 이민성 발표에 의하면
네.
6개월마다 예, 조정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조정하는 주체가 이민성이 아니고 고용부입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 그 시점에 그 기술이 부족한 직종, 그러니까 호주에서 부족한 직종들을 추려서
네.
뭐 반영하기도 하고
네.
또 중장기 직종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뭐 그 직종이 이제 더 이상 부족 직종이 아니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진행하는 시점에 중장기 직종 명단에
네.
내가 신청하는 직종이 속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6개월마다 변경된다는 것이
네.
사실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좀 불안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이 직종에만 포함된다고 해서 이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있을 텐데요.
예, 뭐 다른 조건들도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네. 네.
그 중에 한 가지는 현행 457 비자는 그 특별하게 그 직종 경력 기간을 요구하진 않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해당 직종에 호주 학위를 마치고 약간의 파트타임 경력으로 영주권 그러니까 457 비자를 신청하고
네.
또 2년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학생 비자로 네. 20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서 경력을 쌓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그 TSS 그러니까
네.
새로운 취업 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직종에
네.
이거는 뭐 단기 직종이든 중장기 직종이든 상관없이
네.
모든 직종에 그 경력을 2년 이상 요구하고 있어요.
풀타임 경력을 예, 2년 이상.
예.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네.
왜 심각하냐니까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위만 마치고 곧바로 취업비자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2년 풀타임 경력을 요구하니까.
네.
그러면 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2년을 채울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졸업생 임시비자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분야에서
네.
경력을 쌓지 못하면 2년 경력을 쌓지 못하면 취업비자로 연결되지 못하거든요. 그럼 다시 뭐 모국으로 돌아가서
네.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다시 취업비자에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력 조건뿐만이 아니고
네.
또 그 영어 점수도 약간 강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단기 직종인 경우에는 현행하고 똑같아요. IELTS 평균 5.0이면 돼요.
네.
근데 중장기 직종인 경우에는
네.
IELTS 그 네 과목 있잖아요.
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네.
그러니까 네 과목에서 각각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예, 그러니까 중장기 직종 취업비자인 경우에는
네.
영어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이 5.0이면 되고
그렇죠.
중장기는 각 이치 모두가 네. 다 5.0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단기인
네.
경우에 평균은 5.0 이상인데 각 과목은 또 4.5 이상
그렇죠. 예,
과락 기준이
네. 예,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월부터 시행되는
네.
그 새로운 취업 비자의 어떤 그 핵심적인 조건들이고
네.
3월이 되면 취업 영주권 심사 기준도 좀 변경이 돼요. 우리 흔히 고용주 지명 이민이라고
네.
그러죠.
네.
근데 여기에서도 뭐 일반 그 취업 비자랑 비슷해요. 그 중장기 직종에 대해서만 그 취업 영주권을 허용한다는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예외는 그러니까 작년 4월 19일 날 이 457 비자와 고용주 지명이민 관련된 그 변경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전인
네.
4월 18일자로
네.
그 457 비자나 또 그 시점에서 457 비자를 신청해서 그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현행 규정으로 나중에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이 예,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아, 그래요? 그거는 예. 사실 희소식이네요. 그 457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희소식이긴 한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제로 4월 19일 날 발표될 때
네.
이런 경과 규정이 함께 발표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때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이 발표 나서 457 비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신청이 진행되는 분들도
네. 뭐
457 비자를 받더라도
막막한
본인 직종이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단기 직종인 경우에는 영주권으로 그 진행할 전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던 457 비자를 그 신청 철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그 뒤 한 6개월쯤 뒤에 이런 경과 규정이
네.
그 발표가 되어서 구제가 된다고 하지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구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이렇게 얘기를 네. 듣다 보면 너무나 갑의 정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거든요. 정부에서 정말 일방적으로 모든 정책을 발표를 해서 네. 무조건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기본적으로 그 이민법이나 그러니까 네. 457 비자 관련법은 그러니까 비영주권자나 비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을 대상하는 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4월에 발표된 그 그러니까 457 비자 폐지나 그리고 고용자 지명이민의 그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그 이민법 개정은 사실상 그 그러니까 국내인들을 저는 대상으로 했다고 봐요.
그래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국인 근로자들 뭐 제한하고 그 비자 발급 제한하고
네.
입국 제한하고 이런 듯한 추세에 맞춰서 호주도 그 보조를 따라간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냥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라는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뭐 그 이제 국내 유권자들의 어떤 그 환심을 사는
네.
그런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민성 장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콤 텀블
총리가 네.
그 이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뭐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 보니까 뭐 그 당시 발표 시점에 구제 방안이 안 나와도 뭐 누가 이렇게 항의할 사람도 없었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 사이에 뭐 엄청나게 많은 불만이 접수됐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457을 진행하고 있는 그 스폰서, 그 국내 고용주들 중심으로
네.
아마 이민성에 많은 불만이 접수가 되어서
네.
그런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호주의 비자 제도에 따라서 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사실 호주 이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가운데는 호주에 직접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개인의 능력을 좀 비교할 때 호주 이민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통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호주 기술 이민 제도는 그러니까 젊고 그리고 경력 있고
네.
그러니까 영어 잘하면 사실 어떤 경로로든지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본인들이 경력이 좀 부족하면 뭐 호주에서 어떤 학위 과정을 마치고
네.
다시 취업 비자를 통해서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영주권을 진행하는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능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미 경력이 막 풍부하고 그리고 영어 실력이 되는 분들은 곧바로 독립 기술 이민으로 해서
그렇죠.
점수제로 네.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허용이 됐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니까 설사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직업이 본인의 직종이 그 중장기 직종이 아니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기 직종에 속해 있으면 마치 골품제처럼 영주권으로 진행하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직종들 있죠. 뭐 주방장이라든지 그 타일러, 용조공, 회계사.
네.
그 현재 그 중장기 직종에 속해 있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그나마 용이한
네.
그런 직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직종 쪽에 이제 경력을 가진 분이나 또 영어가 좀 되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요.
네.
설사 그게 안 되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 그 관련 학위를 호주에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네.
마치고 난 다음에 취업비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비자 신청하는데 2년 경력이 요구되니까
네.
뭐 호주 내에서 경력을 쌓든지 정 안 되면 해외에 나가서
네.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3월부터 진행되는 새롭게 시행되는 그 취업 영주권
네.
심사 기준 중에서
네.
그 나이 기준이 있어요.
나이 기준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나이가 45세 미만이라야 됩니다.
아, 무조건 45세 미만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적 여유도 많이 없으시겠어요. 예. 어떤 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취업 비자를 네. 받고 3년이 지나야 그 고용주 지명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점에 나이가 45세 미만이어야 되죠. 그러려면 취업 비자를 받는 시점이 최소한 42세 미만이라야
네.
산술적으로 45세 미만의 취업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나이가 40대 초반이 아니면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통해서 취업 영주권으로 진행하는 길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
네.
그리고 영주권 단계에서 물론 지금도 시행 중이긴 한데 영어 조건이
네.
그러니까 IELTS 6.0 그러니까 각 과목.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업 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단기 직종인 경우에는 평균 5.0
네.
그리고 중장기 직종인 경우에는 3월 달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각 과목에서
네.
5.0
네.
이면 되는데
네.
나중에 취업 비자를 받고 3년 뒤에 영주권 신청할 때는
6.0.
각 과목이 6.0이 돼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영어도
네.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정말 호주의 이민 정책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발표가 되지만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만에 서류 준비해서 이렇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공부도 하고 경력도 쌓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런 갑작스런 이민 정책 변화에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께 정 변호사님은 주로 어떤 조언을 주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행 호주 이민 시스템은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네.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그냥 절대적인 재량권을 그러니까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취업 비자를 주고 또 누구를 영주권자로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그러니까 어떤 그 단계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걸로 보이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호주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부족 지구권 중심으로 기술 이민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6개월마다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중장기 직종 명단에 내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건 아니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주 어떤 산업 기반을 봤을 때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직종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의료 직종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의 어떤 추세를 볼 때 뭐 IT 관련 직종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전통적인 건설 관련 기능 직종
네.
뭐 이런 직종들은 거의 만성적인 기술 부족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직종 중심으로 그 좀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영어는
네.
뭐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네.
반드시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민의 문호를 좀 열 때 개방할 때는 영어 기준을 좀 낮추고 이민 문호를 닫을 때는 영어 기준을 높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해야 될 거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 기준은 사실 지금처럼 평균 연령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나이 기준을 더 낮췄다는 것은 사실 시대적 상황을 좀 역류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정책은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은퇴 연령도
70까지 요즘은 그
70까지
나오고
돼야 된다고 하는데 네. 45세 기준으로 그 기술이민 그 신청자의 나이를 제한한다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런 무리한 그 나이 제한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시대적 추세로 봤을 때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네.
예,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 또 하나는 뭐 그렇게 많은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한 변화이긴 한데 지난 연말부터
네.
이제 호주 이민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취업비자 관련된 정보와 정보를 호주 국세청과 그 공유를 해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민성에 신청하면서 뭐 어떤 직종에서 어느 정도의 그 연봉을 주겠다고 한 내용들이 호주 국세청에서
다 확인을 한다는
그쵸,
거죠.
그대로
교차로
그 네. 데이터 매치를 해서 확인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스폰서를 생각하는 그런 사업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호주 기준에 맞게 FM대로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어떤 고용 스폰서십을 통해서 취업비자나 취업 영주권을 했을 때는 이게 이민성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이게 국세청과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영주권이나 그 비자 쪽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어떤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민자 그 사업체들이
네.
조금 뭐 단기적으로는 그 수익 부분에서 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네.
좀 더 그 정상적인 사업 운행
그럼요.
그리고
네.
보다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을 쭉 이렇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 과거의 사례들을 비춰볼 때 이 현재 호주의 이민 정책이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호주의 그 이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특히 취업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동 정책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노동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그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관련된 법안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종이 취업비자나 그리고 취업영주권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상태에서 부족한 직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떠냐 하니까 대부분의 직종을 일단 못하게 해놓고는 부족한 직종만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가능하게 만들어놨다고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을 그러니까 보호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호주에서 꼭 필요한 인력들만 그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런 그 탄력적인 정책의 운용이 실제적인 그 산업 현장에서의 그 부족한 기술 인력을 제때제때 공급하는데 얼마만큼 그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는
네.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타임 그 갭이 발생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뭐 갑자기 타일러가 많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노동부가 인지하고 그 부분이 어떤 중장기 그 직종 명단에 반영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타일러들이 그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취업영주권을 받아서
실제로 현장에 예, 투입되기까지는
투입되기까지의 네. 어떤 그 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 효율성 부분에서
네.
시행되고 뭐 그 정기적으로 아마 리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떤 그 현재 이렇게 취업 사우칠 비자를 폐지하고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진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반이민 정서에 호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수층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그 외국인 투자나 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걸로 해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네. 강화하려는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호주 이민 정책은 초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정파의 어떤 이익보다는
네.
전체적인 어떤 국익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사우치 비자로 볼 때는 특히 뭐 전에 이제 줄리아 길라드 노동당 정부나 뭐 그 뒤로 이어진 에보시나 텀블 정부에서 너무나 정치화됐어요. 그래서 어느 그 정당이든지 간에 사우치 비자를 반대하고 사우치 비자를 폐지하고 사우치 비자를 강화하면 마치 국내 노동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수사가 예, 굉장히 많이 횡행하는 상황이 네.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지형이 한번 크게 바뀌어야만이 이런 추세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 어떤 차원에서는 이제 호주 경제가 이런 이민을 통해서 좀 활성화될 필요성들이 네. 앞으로 점점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뭐 향후 이런 상황이 한 3, 4년 정도는 지속된다고 보면 그 이유를 이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18 호주 비자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법무법인 서정의 파트너로 근무하고 계시는 정동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BS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9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SBS Your Language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세요.